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군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공격에 집중함에 따라 민간인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 분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만 명의 주민들이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서부 지역과 쿠르드족이 몰려 있는 북부 지역으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그 규모를 1,500여 명으로 추산했고 러시아는 2,5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지난 주말 치열한 전투 끝에 알레포 동부 반군 장악 지역 일부를 탈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레포를 대상으로 한 시리아군의 집중 공세가 2주를 넘긴 가운데 이 과정에서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22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했던 지역의 거의 55%를 탈환했다고 미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군은 ISIL이 2014년 장악했던 인구 밀집 지역의 약 55%를 탈환했으며 현재 미국 등 68개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모수를 포위한 채 진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라크 모수는 물론 최근 탈환 작전이 시작된 시리아 라카도 곧 ISIL의 통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쿠바 정부가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9일간 애도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공식 장례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쿠바 장례위원회는 29일 정오까지 수도 아바나의 호세 마르테 기념관에 카스트로 전 의장의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밤에는 카스트로 전 의장이 종종 대중연설을 했던 아바나 혁명광장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가 열립니다. 이어 카스트로 전 의장의 유해는 유언대로 화장될 예정입니다. 화장된 유해는 오는 30일부터 사흘 동안 쿠바 전국을 순회하다 다음 달 3일 장례식이 치러지는 쿠바 동부 도시 산티아고 데 쿠바에 안장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일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이번 선거에서 수백만 명의 부정표를 제외한다면 자신은 전국 투표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이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클린턴 후보에게 패했던 버지니아와 뉴햄프셔, 캘리포니아주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자는 이에 대해 근거 없고 비생산적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에 따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전국 유권자 득표에서는 클린턴 후보의 200만 표가량 뒤졌습니다.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재가 홍수 피해 실태를 살피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십자사 관리들은 고노에 다다 테루 연맹 총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간 북한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 관리들은 고노에 총재가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현지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함경북도 지역에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 홍수로 5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약 7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서부 콩고민주공화국 접경 지역에서 어제 토착 세력이 반란을 벌여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우간다 경찰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르웬조리 지구에서 충돌이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반군 41명과 경찰 1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르웬조리를 독립주로 만들기 위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세력은 그러나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8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항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탈북민 고용을 확대하고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착금을 현실화하고 직장과 주거를 연계하는 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자산 형성 제도
북한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국제 기준치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내일 맑다가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밤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회람 문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국제적인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런던에서 개막한 IMO의 해사안전위원회는 회의 마지막 날인 25일 회람 문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사안전위원회는 해당 회람문에서 96차 회의 기간 중 어떠한 사전 경보 없이 수차례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했다면서 항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 같은 행위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세계 항해 경보 서비스를 명시한 결의 A706호를 포함해 회람문서 893호와 1225호의 중요성과 유효성을 확인한다면서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는 이들 문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란 점과 이 같은 행위로 항해 안전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에게 항해의 안전에 가장 중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국제무역과 연관돼 있는 해운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국제해운법을 준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공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실패한 것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모두 13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24발에 이릅니다. 이 중 지난 2월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4호 발사를 제외하면 북한은 단 한 차례도 IMO에 발사를 사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일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This missile landed incredibly closely to Japan and this program and its continued advancement.
사만다 파워 UN 주재 미국 대사는 8월 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안보리 긴급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미사일이 일본 본토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베시오코로 일본 대사 역시 EEZ에 낙하한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이루어졌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는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회원국들이 사전 통보를 통해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치는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IMO와 이카오에 가입된 회원국입니다. 한편 이카오는 지난 2월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통보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 9월 북한에 우려 서한을 보내겠다고 B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탈북민 고용을 확대하고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가 27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 방안은 탈북민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북민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내 탈북민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인사 부문 등에 탈북민 고용지표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탈북민 채용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탈북민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1인 기준 미화로 약 6천 달러인 정착금과 1만 1천 달러인 주거지원금을 그동안의 임금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착금은 지난 2013년에, 주거지원금은 2007년에 각각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올해 책정한 월 최저임금만 해도 지난 2013년보다 25%나 상승했습니다. 통일부는 인상 규모에 대해선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정착금을 현실화하고 직장과 주거를 연계하는 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자산 형성 제도 개선 등 복지를 강화해서 탈북민들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장애가 없게 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또 탈북민 정착 교육 기관인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하나원의 장기적 인생 설계를 위한 교육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별 적성과 역량 등을 고려해 교육과 취업, 결혼, 자녀 양육, 재무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 설계사들로부터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하나원을 나와서도 인생 설계와 실천을 도와줄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남한 사회에 정착한 선배 탈북민들로부터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상담 지도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탈북 학생을 전담하는 탈북 교사 출신인 조력자, 코디네이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22개 학교에 21명의 조력자가 배치돼 있는데 교육부의 조사 결과 총 35개 학교가 조력자 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대안 학교들 가운데 우수 학교를 통일준비학교로 지정해 통일준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도 주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또한 최근 증가하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과는 달리 한국 정부가 탈북민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비보호 탈북 청소년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최근 증가되고 있는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탈북민 자녀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탈북민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녀 양육, 가산금을 신설한다든지 대학 정원 내에 특례 입학을 허용하는 등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탈북민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선 인터넷에 탈북민을 위한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인 탈북민 포털 사이트를 개설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과 의료, 교육 등 종합서비스 상담과 안내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탈북민 정책협업체계를 정비해 기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통일부 차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직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에는 정부 부처 말고도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도 참여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과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내놓은 계획들이 얼마나 제대로 실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과 탈북단체 관계자들은 한국통일부가 27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 방안과 관련해 탈북민의 사회적 참여 확대, 고용 기회 확충, 정착지원금 인상 등 실질적인 방안이 담긴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이 일방적 지원보단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이번 정착지원 개선 방안과 관련해 여러 면에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제3국에서 출생한 비보호 탈북민 자녀 보호를 위해 가산금 신설과 이들에 대한 한국대학 특례 입학 허용 방안 등은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포용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좀 더 세분화된 탈북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실은 하나원 내에서부터 20대나 30대 초반의 청년들은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다거나 한다면 대학을 갈 수 있게끔 그때부터 이제 어떤 교육의 시스템이 작동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교육과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결의 중고등학교 신호래 교감은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로나 취업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멘토링 사업, 즉 학업 지도와 심리 상담 등으로 탈북 학생 한 명에 1년에 미화약 $1,000를 지원하는 등 현재 한국 정부 차원의 교육 지원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만큼 이제는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로 활동할 수 있는 취업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확대해야 돼요. 취업이라든가 이런 문호를 좀 개방해서 지금 통일부 같은 경우는 7국 공무원 이번에 특별 채용했거든요. 탈북해가지고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탈북 주민들도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런 데 가서 일할 수 있고 그런 확대가 되면 이런 아이들이 졸업하고 충분히 그런 데 가서 좀 우리 사회에서 보면 엘리트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보장이 되면 좋겠어요.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이번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착 지원 개선 방안과 관련해 여러 면에서 파격적인 조치가 나온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통일 대비 차원에서 지원책을 조금 더 넓혔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그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즉 이제 통일 대비라는 측면에서 비즈니스 활성화라든지 그러니까 사업을 좀 기반을 넓혀주고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주고 또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있는 우리가 늘 말하는 그 한반도용 프라이카프 가족에게 송금해서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이런 좀 단계 높은 조치들이 나오지 않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정배드로 북한 정의연대 대표는 한국 정부의 탈북민 지원 정책이 얼마만큼 제대로 실행이 되느냐가 관건이라며 특히 지난 3월 통과된 북한 인권법에 제3국에 있는 비보호 탈북민들의 보호 방안이 빠져 있다면서 앞으로도 탈북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3국에 있는 그 탈북 난민이 낳은 그 아이들 무국적이었는데 이번에 이 통일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학교 입학이랄지 재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국민 보호, 국민으로서 보호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어떤 역할이라고 보고요. 조금 더 자세한 어떤 복지와 교육과 정착이 앞으로도 이제 보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첫 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한국 입국 탈북민 3만 명 시대.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정착 지원 개선 방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돼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결성된 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은 북한 기독교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지만 외부에서는 김씨 일가를 숭배하기 위한 어용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제 기독교 단체들은 북한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해마다 지목하고 있죠.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봉수교회 예배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보통강 근처에 있는 이 교회의 건물 왼쪽엔 북한 기독교를 유일하게 대표하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 이른바 조구련 중앙위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건물이라면 통상 예수의 모습이나 성경 구절이 있게 마련이지만 조구련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그려진 큰 벽화와 헌화대, 맞은편엔 성경 구절 대신 김일성 주석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 모시자는 구호가 쓰여 있습니다. 평양신학원 교수이자 봉수교회 소속 리성숙 목사는 과거 평양을 방문한 외신 기자들에게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선 하나님이 곧 김일성 주석이며 예수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입니다. 그야말로 어쨌든 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스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스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아, 이렇게는 그 자체는... 예,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를 이렇게 부인하면서도 조그려는 70년간 북한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그려는 1946년 11월 28일 북조선 기독교연맹이란 이름으로 처음 결성됐습니다. 이후 조선 기독교연맹으로 개칭됐다가 1999년부터 조선 그리스도연맹이란 지금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특히 김일성 주석의 외종숙인 강양욱 목사가 초대위원장을 맡았고 이대 김성률만 제외하면 위원장직이 강양욱의 아들과 손자로 3대째 세습되고 있습니다. 3대 위원장은 강 목사의 아들인 강영섭, 4대는 강영섭 목사의 장남인 강명철이 2013년부터 맡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 주석의 외가가 조그련 위원장직을 세습하는 이유는 집안이 기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독교 역사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강반석 권사, 그의 아버지 강도노군 교회 장로였습니다. 또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김형직은 기독교계 학교인 숭실학교 졸업생이었고 김 주석이 회고록에서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했던 손정도 씨 역시 기독교 목사였습니다. 이 정도로 기독교가 김 주석의 집안과 연관이 깊다면 북한에 널리 전파될 법도 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북한 내 기독교 실태에 대해 증언했던 탈북민 출신 엄명희 목사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낯익은 단체는 아니에요. 그냥 저런 이름이 있는가 보다. 신문에서 가끔 나올 때는 이런 게 무슨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지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뭔지 어떤 곳인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99% 없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 정권이 기독교 교리를 독재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했을 뿐 기독교 자체는 외세의 앞잡이라며 철저히 비판하고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독교의 10계명을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 삼위일체는 수령부자와 주체사상, 회개기도와 구역모임은 생활총화, 설교와 말씀은 교시, 예수의 탄생일인 성탄절은 김일성의 태양절로 탈바꿈시켰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조그련 역시 순수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 김씨 정권의 우상 숭배를 위한 어용단체, 대외 체면 치레와 외부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정치단체에 불과하다고 탈북민 출신 목사들은 지적합니다. 탈북민 출신인 한국세터교회 강철호 목사입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구조를 알게 되면은 예. 그게 정말 그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모든 수장들이 철저하게 계산되고 또 아주 그로도 공산주의에 아주 물젖은 사람들인데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줘야죠. 그러나 조그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 세운 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그 정치 조직을 왜 자꾸 지원하고 그 정치 조직을 왜 자꾸 두둔해주고 하는지 그것도 저도 때로 보면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게
실제로 북한은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 단체인 오픈 도어스는 지난 1월 북한을 14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커리 미국 지부 회장은 북한에서 성경 반입과 예배는 체제 전복 행위로 간주돼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처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North Korea imprisons tens of thousands of Christians every year and has been known to execute.
한국의 민간 단체인 북한 정의연대 정배드로 목사는 북한 당국이 6.25 전쟁 전부터 기독교를 탄압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관리소로 보내 관리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1954년부터 1955년까지 반동 행위 색출을 시작을 했고 제가 들은 증언에 의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1957년과 58년도에 바로 김일성이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북조선에는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없다라고 했고 공산주의가 승리하는지 기독교가 승리하는지를 증명해 보이고자 해서 남게 한 기독교인들을 어디에다 가뒀냐면은 바로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북한의 관리소와 정치범 수용소에는 그분들 당사자들의 후손들이 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런 지적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윤석 북한중앙재판소 소장은 과거 유엔인권이사회가 실시한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 출석해 북한은 종교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68조에는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며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종교 건물 건설과 운영, 종교단체들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 어떤 종교든지 자유로이 믿을 수 있습니다. 공화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인들은 수도에 있는 봉수교회당, 장충성당을 비롯한 전국의 70여 개 성당, 교회당, 사원들에서 종교의식을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또 평양의 칠골교회와 봉수교회, 제일교회를 비롯해 북한 전역에 520여 개의 가정교회와 15,000명의 신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그려는 또 지난해 4월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국내에 억류 중인 한국과 미국, 캐나다의 기독교 선교사들을 옹호하기보다 이들이 정탐 모략 행위를 한 사이비 종교인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 창립자인 손인식 목사는 이런 조그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정치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며 여러 박해에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강도 맞아 쓰러진 이웃을 피 흘리고 굶어 주워하고 매 맞아 죽어가는 저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걸 가리켜서 정치라고 부른 적은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동족들을 살리는 일이고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의로운 복음입니다. 전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내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국제 기준치보다 두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도 비교적 많았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전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국제 기준치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북한 전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준 평균 3제곱미터당 27마이크로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인 3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로 허파에 들어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혈관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등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초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제외한 북한 도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좋지 않은 연평균 3제곱미터당 31마이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BOA가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근거로 순위를 매긴 결과 북한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순위에서 조사 대상 194개국 가운데 118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연료로 석탄과 목탄을 많이 쓰고 또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때문에 북한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평균 27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도시 평균은 28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기오염이 심각한 중국은 전국 평균 3제곱미터당 54마이크로그램, 도시 평균 59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전국 평균과 도시 평균이 모두 8마이크로그램으로 국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또 초미세먼지가 유발한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집계 결과 2012년 기준으로 북한은 인구 10만 명당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가 63명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초미세먼지가 원인이 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약 3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순위에서 북한은 194개국 가운데 21위로 사망자 숫자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사망자 수에서 23명으로 북한보다 훨씬 적었고 중국은 76명으로 북한보다 많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12명을 기록해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원인 가운데 뇌졸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국소빈혈성 심장질환이 2위, 그리고 폐암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폐암이 가장 많았고 뇌졸중이 뒤를 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분단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온 김혜련 작가의 전시회 슬픔의 벽이 주한 독일 문화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분단과 남북 대치를 보여주는 여러 소재들이 이 작품 속에 녹아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4년 처음으로 판문점 자유의 집 아래서 판문점이 생긴 이래로 최초로 미술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서울 용산에 있는 주한 독일 문화원. 분단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온 김혜련 작가의 슬픔의 벽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경기도 파주와 독일의 베를린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련 작가의 작품에는 분단이라는 주제가 지속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김혜련 작가입니다.
벽이라고 하면 보통 바로 떠오르는 게 베를린의 장벽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 생각이 나는데요. 실은 저희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이보다 더 잔인한 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선을 사이에 두고 철조막으로 가로막아서 아직도 그 뒤에 지뢰가 많이 있고 밤마다 서로 선전방송을 트는 그런 벽이 있으니 저는 이것을 슬픔의 벽이라고 이번 전시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베를린에 간 해가 1990년이었는데 이제 통일이 돼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 너무나 막 이렇게 감격스러워하는 축제 같은 분위기의 도시였고 다소 어수선했지만 그 다음에 10년 동안 지내는 그 기간이 이제 포츠다머 플라츠라든지 베를린 동베를린 지역 구시가지를 재건하는 과정하고 겹쳤었어요. 2001년에 귀국하고 작업실 및 거주지를 찾기 위해서 파주를 처음 가게 됐어요. 한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진강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강변에 정말 너무너무 길게 철조망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처음에 정말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근데 건너편에 그냥 조각배 타면 딱 갈 수 있을 만한 바로 그 경계선인 거예요. 그 맞은편에 하얀 이렇게 약간 선정형 아파트라고는 나중에 들었지만 이렇게 건물들이 있고 마을들이 있고 이렇게 산 능선이랑 보이고 이러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전시회장에 들어서면 59점의 젊은 청년의 모습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얼굴들은 작가가 한 북한 병사의 사진을 보고 그려낸 작품인데요. 밝게 웃는 모습, 우울해 보이는 모습, 수줍은 모습 등 다양한 표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동경비구역에 관한 사진 자료를 보다가 북한 병사의 사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유시간이었는지 남쪽 군사들하고 자유롭게 환하게 웃으면서 서 있는 북한 젊은 군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순박하고 밝게 웃음 짓는 그 사진을 저는 특별히 핸드폰으로 찍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업실에 와서 50번 넘게 그 단 한 사람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웃고 있는데 사진 속에서 그리고 있는 저는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이러한 의식 상태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불행한 현실에 대한 저의 염원이 자연스럽게 작품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전단을 연으로 표현한 작품과 철망을 이용한 작품들도 눈에 띕니다.
제가 저녁에 산책하려고 이렇게 한 8시 이후에 이렇게 한 바퀴 마을을 돌면 정말 대낮 방송이 들려요. 저희 집 창문에서도 이런 비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저 철조망이 맨날 보이는 마을에서 살고 이걸 믿어야 되나? 어떻게 제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나를 조절해야 될 정도의 상황을 사실은 겪고 있죠.
작품들에는 작가의 가족사도 녹아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월남 하신 분이라는 80 넘으셔서 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표현을 직접은 못하지만 되게 그 슬픔을 삭힌 세대라는 거를 제가 나이를 드니까 정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평생 가지고 계셨던 반지꼬리, 옛날에는 왜 우리 등나무 공예 이렇게 여러 가지 공예품, 대나무 그런 게 많았잖아요. 평생 가지고 계셨던 반지꼬리의 뚜껑이 이렇게 원형인데요. 약간 뭐죠? 구심점도 있는 것 같고 원심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원형인데 제가 그것을 그냥 유품 정리는 해서 거의 다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관객들은 작가의 작품에서 분단 상황의 긴장감과 전쟁의 상처를 다시 한번 느끼기도 하고 아픔을 치유받기도 합니다.
특히 분단을 주제로 했다는 그런 점에서 실제로 거기 공동 경비구역인가 거기 가서 일단 관찰하고 그거를 그렸다는 점도 그렇고 야, 그 현,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철사? 철사로 된 그런 그 재료가 거의 철사로 저렇게 가는 작품을 만들 수도 있구나. 이제 이게 참 좀 참신한 것 같아요. 아직 이런 작품 못 봤는데.
김혜련 작가의 전시 슬픔의 벽은 오는 12월 2일까지 주한 독일 문화원에서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쿠바의 공산혁명을 이끌었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주 금요일 25일 90세를 일기로 사망했는데요.
예.
미국이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에 대한 이 애도 수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미국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 보수 정당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신자유주의자를 꼽히는 이 프랑스와 피옹 전 총리가 확정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예.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가 실시될 예정인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소식을 비롯한 미국 정치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쿠바 공산혁명 주도자죠.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 사망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1959년 공산혁명에 성공한 뒤에 이 반세기 동안 쿠바를 이끌면서 미국과 옛 소련이 경쟁하던 이 냉전 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인데요.
예.
지난주 금요일 25일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스트로의 동생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 직위를 물려받은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이날 직접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카스트로의 사망 소식을 전했고요. 쿠바 당국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장례식까지 9일 동안 국상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예.
카스트로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즉각 성명을 통해서 다양한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네. 각국 지도자들이 내놓은 성명, 메시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26일 성명을 통해서 한 인물이 그 주변 사람들과 세계에 미친 엄청난 영향을 역사가 기록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예.
이 카스트로 사망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이 더 힘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신과 가족에게 내 슬픔을 전한다라고 적은 조전을 보냈고요.
예.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의 혁명은 처음에는 희망이었지만 나중엔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하는 냉정한 반응을 좀 나타냈습니다.
예, 국가마다 조금씩 온도 차이가 나네요.
네.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카스트로의 생애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요, 쿠바 사회주의 사업의 창건자였으며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치켜 세웠고요.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대 세계사에서 한 시대의 상징이었다고 그의 일생을 또 평가했습니다. 쿠바의 오랜 혈맹이죠. 북한은요,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북한 전역에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 주재 쿠바 대사관에 화환을 보내서 위로를 표시했습니다.
네.
또 카스트로 전 의장의 사망이 알려진 이튿날인 토요일 26일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조문단을 꾸려서 쿠바로 출발시킨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쭉 소개해 주신 각국 지도자의 성명만 봐도 이 카스트로가 어떤 정치적 인물인지
네.
뭐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은 1959년 32살의 나이에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바에 공산 정권을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중남미 최연소 국가 지도자가 된 뒤에 49년 동안 쿠바를 이끌다가 건강 문제 때문에 지난 2006년에 동생한테 그 정권을 넘기고요.
예.
2008년 공식 퇴진했습니다. 집권 기간 내내 소탈한 모습을 보인 혁명 지도자였다는 일각의 평가를 받는 반면에 대대적인 인권 탄압을 저지른 독재자였다는 서방의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예.
특별히 카스트로 전 의장이 대외적으로 이 반미 활동에 집중했는데요. 혁명에 성공한 뒤에 이 토지개혁과 민간기업 국유화를 진행하면서 외국 자본을 몰수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는데 마침내 지난 1961년에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네.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맞서면서 소련을 추종했고요. 남미와 아프리카 일대로 그 공산혁명을 수출하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또 이 때문에 미국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1961년 쿠바에 피그만을 침공했었죠.
예.
이듬해 10월에는 이 카스트로 의장이 미국 플로리다주 코앞에 있는 이 쿠바 영토 내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하려다가 쿠바 미사일 위기를 불러서 핵전쟁의 공포가 또 세계를 휘감기도 했습니다.
예, 카스트로 일생이 쿠바의 현대사와 상당히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다가 얼마 전이었죠. 미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카스트로 형제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고 작년 7월에 단교 54년 만에 양국 수도의 대사관을 다시 열어서 세계 주목을 받았죠.
예.
미국이 1961년 피그만 침공으로 쿠바 정권 붕괴를 시도하고 쿠바가 소련 핵미사일의 자국 배치를 시도한 뒤에 이 반세기가 넘는 적대 관계가 이어졌는데 이를 극적으로 청산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과 쿠바의 관계 때문일까요? 지금 미국 내에서 과연 추모 수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온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이 공화당 측이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민을 거의 60년 동안 억압했던 야만적인 독재자의 타계를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존 케리 국무장관까지 다음 달 4일 치러질 카스트로의 장례식엔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공화당 측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랑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됐다고요?
네, 27일 어제 치러진 프랑스 제1야당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프랑스와 피용 전 총리가 알랭 쥐페 예비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피용 후보는 이 수락 연설에서요. 신뢰를 잃은 좌파를 꺾기 위해서 단합해야 한다고 당내 분열을 경계하면서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예, 지금 피용 공화당 후보가 대선 대통령 선거 이 본선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요. 피용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 전한 데에 따르면요. 피용 후보가 두 차례 각각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모두 선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프랑스 유권자 한 6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내년 5월로 진행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바로 이 피용 후보가 67%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33%를 얻은 마린 르펜 국민 전선 대표의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요. 유권자 한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피용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71%의 지지를 얻어서 20%에 머문 르펜 대표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모두 프랑스와 올랑드 현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해서 결선에 오르지 못하는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요즘 뭐 추세를 보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를 점치기가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네.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프랑스와 피용 어떤 인물입니까?
피용 공화당 후보에 대한 프랑스 현지 언론과 외신들의 공통된 평가는요.
예.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신자유주의를 정책을 지지하는 친시장주의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건 보수주의자라는 평가인데요.
예.
좌파 정권 통치 기간에 실망한 프랑스 유권자들이 우익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이 마리 르펜 국민전선 대표 같은 극우 인사들의 과격한 정책에 안심할 수 없는 대다수 그 표심이 공화당과 피용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친시장주의자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정책에서는요.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모든 걸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그 시장주의자인데요.
예.
사회 부문에서는 낙태를 반대하는 가톨릭 보수주의자입니다. 또 그 밖에 대내 정책에서는 정부 지출 삭감, 이민자 수용 상한 설정, 가족가치 수호 같은 우파와 보수 진영의 전통적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요.
예.
대외 정책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등을 내세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했죠.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 8일 선거에서 불법으로 투표한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을 제외하면 자신이 선거인단뿐 아니라 일반 투표에서도 승리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난 버지니아주하고 뉴햄프셔주, 캘리포니아주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선거 제도가 조작됐다면서 이미 사망한 한 180명이 유권자 등록 명부에 올라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또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정치 전문가들하고 언론은요.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알렉스 파디아 캘리포니아주 총무장관이요.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주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위스콘신주 등 트럼프 당선인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3개 경합주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질 스타인 녹색당 후보가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이렇게 3개 주에 대한 재검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이 재검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700만 달러에 가까이 돈을 모았습니다. 위스콘신주 당국이 스타인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곧 재검표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예. 클린턴 전 장관 측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어떤 반응입니까?
선거 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선거 패자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면서요. 클린턴 전 장관 측이 재검표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서 강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또 클린턴 전 장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패배를 시인한 점을 들면서 재검표를 한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새 행정부 인선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게 국무장관 자리인데요. 예. 앞서 민 롬니 전 매사추세츠 조지사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롬니 전 주지사가 트럼프 당선인을 강하게 비난했기 때문에 트럼프 측 지지자들은 반발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쭉 트럼프 당선인에게 충성하면 도왔던 사람들 가운데 또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들은 롬니 전 주지사가 어느 정도나 트럼프 당선인에게 충성도를 보일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예.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도왔던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국무장관 자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당선인이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군요.
네.
자,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맑다가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밤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는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6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0도, 강계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2도입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조금 있는데요. 개성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7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 오후 모두 흐린 가운데 함흥과 심포, 장전 등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풍산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2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 기온 영하 8도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흐리고 구름이 낄 것으로 보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군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공격에 집중함에 따라 민간인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 분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만 명의 주민들이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서부 지역과 쿠르드족이 몰려 있는 북부 지역으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그 규모를 1,500여 명으로 추산했고 러시아는 2,5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지난 주말 치열한 전투 끝에 알레포 동부 반군 장악 지역 일부를 탈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레포를 대상으로 한 시리아군의 집중 공세가 2주를 넘긴 가운데 이 과정에서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22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했던 지역의 거의 55%를 탈환했다고 미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군은 ISIL이 2014년 장악했던 인구 밀집 지역의 약 55%를 탈환했으며 현재 미국 등 68개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모수를 포위한 채 진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부장관은 이라크 모수는 물론 최근 탈환 작전이 시작된 시리아 라카도 곧 ISIL의 통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부장관은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쿠바 정부가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9일간 애도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공식 장례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쿠바 장례위원회는 내일 정오까지 수도 아바나의 호세 마르티 기념관에 카스트로 전 의장의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밤에는 카스트로 전 의장이 종종 대중연설을 했던 아바나 혁명광장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가 열립니다. 이어 카스트로 전 의장의 유해는 유언대로 화장될 예정입니다. 화장된 유해는 오는 30일부터 사흘 동안 쿠바 전국을 순회하다 다음 달 3일 장례식이 치러지는 쿠바 동부도시 산티아고 대 쿠바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일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인터넷사 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이번 선거에서 수백만 명의 부정표를 제외한다면 자신은 전국 투표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이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클린턴 후보에게 패했던 버지니아와 뉴햄프셔, 캘리포니아주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자는 이에 대해 근거 없고 비생산적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에 따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전국 유권자 득표에서는 클린턴 후보의 200만 표가량 뒤졌습니다. 프랑스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서 승리한 프랑수아 피옹 후보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총리를 지낸 중도우파 성향의 피옹 후보는 어제 실시된 공화당 경선 결선 투표에서 알랭 쥐페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사회당 소속인 프랑수아 올랑드 현 대통령은 아직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러나 이번 선거는 결국 피옹 후보와 구구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전선당 대표의 양자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 총재가 홍수 피해 실태를 살피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십자사 관리들은 고노의 다다테루 연맹 총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간 북한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 관리들은 고노의 총재가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현지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